바쁘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기뻐 즐거워하고 뛸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병든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의심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주여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 풍성함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시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치 모이사 짐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모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렌스키는 내 증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관하여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스키라는 사람이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관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주님에 관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듣고 보고 만져본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결단에 그러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복음 전파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본 바를 담대하게 그분을 말씀할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주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주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면은 아니 다락방에서 숨어서 벌벌 떨던 그 시대는 어디 가고 그 순간은 어디 가고 이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더냐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이 자세로 완전히 결정하고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증거자들이 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사역의 복음 사역의 주체요, 인간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들어오세요. 우리 큰 손님이, 큰 성도님이 오십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보니까는요, 복음 전파 및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몇 가지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전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맡기고 오직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이 세상 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주님 오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덧입지 않고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 일을 더 생각해 만드니까요. 더 근심하게 만드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성령에 덧입혀서 성령에 충만되어서 다른 생각 일체 금하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이것은 내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라고 어떻게 페이먼트를 하고 살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 걱정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자신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이것은 가까운 데부터 하란 말씀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 다음에 이웃에서 먼저, 내가 만난 사람에게 먼저,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까지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의 결단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면서 어찌 나만 혼자 하늘나라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욕심쟁이지요. 욕심쟁이에요. 나만 자아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복음 전도자는 민족이나 인종, 신분 등에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싼개불 지역에 있어서 우리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전부 다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날 때 한마디라도 예,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말씀을 한번 나눕시다 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가지고 마이크로 돼가지고 외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요? 내 가슴을 치면서요 회개합니다. 물론 뭐 인종이 다르니까 말이 어두나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핑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관계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되는데 지나가는데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서 스피커를 마치 한국의 60년대 서커스가 들으면 차 가면서 스피커를 위치해 막 쫓아다니던 그 생각을 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지나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혔으면은 견딜 수 없어 지나가면서 차 속에다 스피커를 두고 밖으로 향해서 내놓고 그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외치고 가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건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개인의 삶으로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고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이곳에 주님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그냥 거저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주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인종 이런 것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가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사명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처럼 대사명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 다섯 가지의 큰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전도자들은 뭐라고? 주권과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맡기고 주님이 언제 오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우리 기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나옵니다만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받은 성령을 충만케 해야 돼요. 역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참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모두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구원해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6장 12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보통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 권하는 자들 너에게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는 일하는 자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지만은 그걸 위해서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밑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자들의 그 수고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정녕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하는 거죠. 우리 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고 서로 화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라. 귀모 없는 자들에게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목하고 오래 참고 정말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나도 그와 같이 내 후배들을 그렇게 다스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항상 선을 쫓는 거예요. 선은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쫓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첫자리에 놓으시고 첫자리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걸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건 내가 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야 돼요. 물 떠다 부어라 하니까 물 떠다 붓는 것처럼 내가 내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쓸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으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한 40년 동안 가족들도 병으로 인해서 다 죽고 정말 선교를 한 40년 동안 한 건 남은 것은 자기의 늙은 몸, 그 병든 몸때 몸, 그 몸밖에 없었답니다. 자기가 돌아오는 동안에 그 폐에 탄 사람들은 누가 탔냐면 마치 그때 그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답니다. 코끼리 사냥을 하고 같이 타고 왔답니다. 뉴욕에 도착했는데 뉴욕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니까는 빨간 카펫에 깔리고 악대들이 나와서 방파를 외치고 불을 불어대면서 그 대통령을 코끼리 사냥하고 온 대통령을 환영하더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가족도 없지요.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외쳤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가족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마중 나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 듣는 그 음성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면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로마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독립과 회복을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권력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나라가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는 권세라도 좀 잡고 살 수 있겠을 텐데요. 때와 시기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명만 감당하면 때와 시기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자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잠 안 자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얼마 있으면 그냥 잠들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도적은 오는 거거든요. 우리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에 중심을 많이 두느냐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져서 육신이 반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마음이 반절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0%의 내 마음이 나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반절이라도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나를 항상 싸우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을 부르짖고 50% 됐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기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인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증인의 자세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아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직 너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고넬료와 같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를 향해서 찾아갔던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그 온 가정에 충만되어져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던 그러한 가정. 빌립을 만난 에디표와 내시와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요? 3일 길로 못 되어서 가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웠잖아요. 저 사람들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온 누구처럼 다 모아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처럼 변화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변화되는 거? 360도? 아니거든요. 반절만 변화되면 돼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우리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 받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오직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 받은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뛰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받는 방법이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는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2장에 오순절 이전의 방법과 오순절 이후의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원하든지 원치 않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역사하셔서 임재하게 만드셔서 그게 충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의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오순절 이전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지만은 하나님의 임무가 끝나면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성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에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우리를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더 충만되어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간구해 주시고 우리 만들어 주시는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혜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자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대문을 두드렸을 때 거기 종이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각각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사람에는 각각 천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너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씻어줌으로 인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네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가슴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시게 됩니다. 근심하거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근심했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겨우 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그 4%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인 나의 고백인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합니다. 구하고 구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구제하고 마음이 뭐 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마음이겠어요? 이 타자 치다 보니까는 빼먹었는데 뭐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구제하고 예, 베푸는 우리 저 로마서 지금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거기 치다가 이렇게 빼먹었어요. 정말 구제하고요. 서로 몸 파는데 전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예, 섬기고 구제하고 섬기고 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하는 동적인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되게 되고 내 삶이 성실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즐겁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게 돼. 내가 하는 일이 왜 즐거워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안 했는데 되어졌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디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력서를 다른 데 많이 냈는데 나는 그곳에서 된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라고 왔다. 그게 바로 현재 다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디가 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수 증거자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그같이 되면은 윤택하게 돼요. 뭐가요? 마음이 윤택하게 돼요. 내가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힘써서 일을 하지만은 힘들지 않단 말입니다. 그 일에 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일에 즐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나 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게 되고 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이 사람이 라고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로 모두에게 지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 성령 받은 역사를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바로 제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시간씩 낮에 8시간씩 청소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애들 픽업하고 그다음에 밤에면 우리 성도들 찾아오면서 2시간씩 두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분들은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나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케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야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야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알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자녀가 되면 무슨 권세 있어요? 자녀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갈라지라고 하니까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밑에 하늘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씀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었거든요. 부르짖으면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알리기만 하면 돼요. 내 힘든 것을 아버지께 알리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나는 이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기도 적게 했거든요. 오늘 맥스 투게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책을 썼다 합니다. 그 책 속에는 맥스라고 하는 사람이 패시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맥스는 자전거를 배웠답니다. 자전거를 배워서 어느 정도 타게 됐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는 자전거 타기에 능통한 패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친구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때는 타기가 힘든데 패시라는 사람이 맥스라는 사람을 이제는 서투는 그 사람을 앞에 가면서 바람막이를 해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언덕 위에 가려고 할 때는 패시라는 사람이 자기 맥스라는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한 손으로 밀어주면서 가니까는 자기가 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맥스는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는 펫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에게도 펫과 같은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나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 말합니다. 때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나눠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할 때 위로가 되어질 친구가 누군가 내 곁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을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울고 싶을 때 조용히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는 그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펫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맥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바로 펫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름 아니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은혜를 나타내 주는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부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유럽게 내버려 주지 않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친구가, 펫과 같은 친구가 내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 맥스가 힘들게 자지만은 펫이 도와줄 때 순탄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힘들 때 함께 그 힘듦을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능이란 말씀입니다. 권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중국에 대사로 나갔던 뭐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든 전두환 대통령이든가요 대선 나왔던 사람이 간증서를 두 권을 써서 내놓은 거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중국에서 정말 기독교를 탄압하고 했었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고 나면은 그 반대하고 했던 중국의 관원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베이징 그 부근이라든지 상하이 부근이라든지 교회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이 대사가 증인이었거든요. 그러한 증인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시기,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 권능이 나타나서 어떠한 권능이 나타나면 어떠한 심리를 있을 때 그 심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겁쟁이 정말 무식쟁이 연약이 짝이 없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전파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전파할 때 5,00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할 때 많은 무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한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바로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이 그 다음에는 5,000명이 그 다음에는 남녀 무리가 약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에 전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 중국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까? 베트남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까? 염려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권능은 성령을 통한 권능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에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첫째 놓으신 그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랑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첫 자리에 모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인도의 간디가 그랬다고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교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도움은 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면 예수를 믿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누가 어떻게 얘기했든 관계없어요. 오늘 나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나 죽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믿음만 갖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기까지 전해야 합니다. 순교의 가계를 하면서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의 활동이 내 지방 내 민족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문화의 담, 인종의 담, 언어의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놓고만 사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 사역의 주제가 인간이 아닌 삼위일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 사역의 복음 사역의 주체예요. 인간은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사역,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일꾼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디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관리자도 없답니다. 그러나 천부가 여름이면은 가서 물어다 놔서 겨울철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한답니다. 오직 하면은 그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우리 사람에게 배우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천부 머리만 들려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시간이 없어요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섬기는 사람의 명령에 무슨 재주 있고 뭐 따져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라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아멘 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뭘 줘요?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인이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의 첫째에 모시기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했사오니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